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1일 포위된 마리우폴 시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는 대가로 현지 병력의 무장을 해제하고 백색 깃발을 내걸라는 러시아군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응답 마감 시간인 새벽 5시가 지나기 전에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시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지 매체인 프라부다와의 인터뷰에서 항복이나 무장해제와 같은 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러시아 측에 이미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 당국이 부적들의 편에 선다면 향후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러시아 국영매체인 리아 노보스키가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이 같은 제안에 앞서 약 400명의 민간인들이 대피소로 사용했던 학교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0일 중국 등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우려를 공유하면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 안후이성에서 남탄 라마무라 아이제리 외무장관과 회담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2일 유엔 총회가 141개국의 지지로 러시아의 공격 중단과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에 중국과 알제리 등 많은 나라가 기권표에 던진 것은 평화의 기회를 주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쟁과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보여준 책임 있는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많은 서방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혹독한 경제 제재를 비판하면서 일방적인 제재를 심화하는 조치는 국제산업과 공급의 균열을 야기하고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주 유럽 방문 일정에 폴란드가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폴란드를 방문해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쟁 이야기한 인도주의적 인권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에 앞서 2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아킬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군이 남중국해에 조성한 여러 인공섬 가운데 적어도 세 곳을 완전 무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2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완전 무장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세 개의 인공섬들로 스프레틀리 군도의 미스티프, 수비, 피어리크로스 환초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섬에는 대함, 대공미사일 체계, 레이저와 통신방해 장비,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변에서 활동하는 모든 당사국들의 위협적인 행동을 점차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킬리노 사령관은 이 같은 적대적 행동은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전환시키지 않겠다는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약속과 명백히 대비된다며 이는 중국의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수년간에 걸친 미얀마 정권의 로힝야 소수민족 탄압을 학살로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0일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1일 워싱턴 시내 유대인 학살 기념관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미 미국 정부가 다층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며 집단 학살 규정 자체가 미얀마 군사 정권을 겨냥한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집단 학살 혐의에 직면해 있는 미얀마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압박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군은 로힝야 탄압 과정에서 집단 강간과 살해 범죄와 함께 수천 가구를 불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후도특승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새벽 비교의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올해 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20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도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낮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에 함경 내륙,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20일 한반도 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쐈습니다. 다가오는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겨냥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기 위한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에서 20일 오전 방사포로 추정되는 사격이 있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21일 이와 관련한 보도를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의 이런 태도로 미루어 현재 진행 중인 북한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방사포 발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특히 신형무기 시험 차원에서 미사일을 쏠 경우 이튿날 관영 매체 해당 발사의 성격을 설명하고 관련 사진도 내보내는 등의 보도 관행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발사 전에 이미 올 들어 10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무력시위 성격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이후 나흘 만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평안남도에서 서해상으로 쏜 방향을 고려하면 사거리가 긴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사거리가 짧고 그리고 이제 서해 쪽으로는 그동안 북한이 중국을 의식해서 미사일이나 어떤 그 전략적 성격이 있는 무기들을 그 시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인 군 훈련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무력 시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강도의 대응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 들어 앞선 10차례 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겨냥한 대미 도발이라면 이번엔 기존 무기체계를 이용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더 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이 미사일 도발이라는 것은 결국 ICBM까지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주목도를 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하나는 대남 도발을 통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미국에 다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한반도에서의 국지적 도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특히 서해상으로의 방사포 발사가 이례적인 일이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염두에 둔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 방사포가 남쪽으로 향하지 않아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내용을 보면은 서해 NL 지역에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놨지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에 북한의 방사포탄이 떨어지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서해상에서 이례적으로 다련장 로켓 사격을 한 것을 보면은 앞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좀 겨냥해서 군사적 긴장도를 점점 올리기 위한 첫 단계 사격이 아니었냐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다가오는 미한 연합훈련과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미한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 최근 한국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등에 대해 한층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고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강력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최근 한미연합연습의 강화 움직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할든지 그런 메시지 차원일 수 있죠.
미한은 올해 전반기 연합군사훈련 일정을 다음 달 중순쯤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홍식 한국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이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 시기와 규모, 방식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년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던 미한 연합훈련과 겹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특별히 성대하게 맞이하기로 한 태양절을 계기로 고강도의 대미, 대남 비난전과 무력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한 신형 ICBM 발사와 대규모 열병식, 기존 무기체계를 동원한 대남 도발 등의 움직임들이 이미 구체화하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21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평양 시내 미림 비행장 일대에 집결한 병력이 6천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병력 위주로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열병식은 내부 결속의 의미도 있지만 신무기를 공개하는 자리로도 활용돼 한반도 긴장 고조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북한은 또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즈음에 크고 작은 무력 시위로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기 때문에 5월 10일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 수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외교에 열려있지만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 따라 미국도 외교와 압박을 포함한 대응을 높이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우선 외교에 열려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So as we have said before, and North Korean officials, including Kim Jong-un, have publicly noted, we seek to continue to seek diplomacy and.
포터 수석부대변인은 우리가 이미 밝혔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듯이 우리는 계속 외교를 추구할 것이며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협상 테이블에 진지한 합의가 있다면 김정은과 만나는 데 열려있다고 앞서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에서 봤듯이 정상회담만으로는 진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실무 협상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decision to pursue escalating tests of ballistic missiles risk raising tensions and they are destabilizing to the Indo-Pacific.
포터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수위를 높여가기로 결정한 것은 긴장을 높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은 열려있지만 미국은 본토와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월부터 10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2월 27일과 3월 5일 신형 ICBM 화성 17형 체계 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실시했습니다. 또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영변 핵시설 재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북한은 도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영내 미사일 방어 협력을 확대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이누플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이 도발 속도를 늦추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노프 간사는 17일 VOA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난 16일 발사에 대해 2022년에만 북한의 10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인 데다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작업이 재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감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몇 번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 국가안보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영내 미사일 방어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오랜 핵선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노프 간사가 올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에선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미국령인 괌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영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내 지지는 초당적인데 의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2022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레이더를 2028년까지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을 승인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식이 북한과 같은 적국들을 대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17일 폭스뉴스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면서 북한 등에 미칠 영향을 거론했습니다. 월츠 의원은 우리가 푸틴이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은 계속해서 집단 만행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 이란도 뒤따라서 주변의 주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함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관여와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 그리고 군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최근 열린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는 국방부의 최우선순위로 계속 남아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이 제기하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력의 모든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remain a priority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
리드 위원장은 미국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지만 우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대북 외교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을 거론했습니다.
The ultimate goal of U.S. policy remain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이런 접근법은 북한과의 현명하고 단호한 관여를 필요로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영내 동맹국과 협력국, 특히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판이나 북한과의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도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통해 한반도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며 다양한 미사일 시험과 핵장치 시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장이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개성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버마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2022년에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1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북한이 전략적 억지와 미한 동맹의 군사 역량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잠재적인 협상에서 자신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군사적 개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 한국군의 현대화, 미한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군사력 발전을 위한 구실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힘과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추가시험, 사이버 공격 단행, 또 다른 핵장치 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 여부는 사이한 결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 사이에서 북한 지도부가 어떤 셈법을 따르느냐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의 셈법에는 특히 ICBM 시험에 따른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포함될 것이라고 베리어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평가도 설명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핵과 생화학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과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보전과 파괴력과 범위 면에서 확장된 군사적 역량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 이익과 미 본토를 더욱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자신들의 전략적 핵미사일 억지력 확장을 정권 안전보장과 강압적인 군사위협과 행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이어 북한의 군사력이 자원의 제약과 노후화된 장비, 또한 아마도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훈련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상, 공군, 해군, 특수작전,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확실한 영토 방어와 치명적이고 제한적인 목표물을 공격할 태세를 거의 분명히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지속적인 분쟁을 지원하거나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극단적인 국경 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제유 불법 수입, 석탄과 군수용품 등 금지된 물품 수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 조달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와 군사장비의 적극적인 공급자이고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거의 분명히 그렇다며 무기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시리아, 우간다 등의 일부 무기 구매자들에 대한 수출을 숨기기 위해 중개업자와 위장기업을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군부 쿠데타 이후 무기 거래 선택지가 줄어든 버마, 미얀마 측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버마 측에 무기 판매를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수익 창출과 국방력 향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교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이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은 물론 암호화폐 탈취, 랜섬웨어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이런 작전을 통한 수익은 아마도 무기 개발과 생산, 정권 생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2021년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친서를 언급하며 미국 등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투쟁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리어 국장은 러시아에 대해선 소련 시절엔 북한에 상당한 군사 지원과 장비를 제공했지만 북한과의 방위 관계를 상당히 축소했다며 북한은 아마도 역내 파트너로서 러시아를 중국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프랑스 해군 호위함이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대북 감시 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해 3월에는 불법 환적 추정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안소용 기자입니다.
프랑스 해군 호위함 방데미에르함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18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데미에르함이 3월 중순 동중국해 등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감시하는 작전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해군이 이 같은 대북 감시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9년 이후 네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프랑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 활동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일본인 관련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프랑스 해군은 지난해 2월과 5월, 10월에 불법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불법 해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전달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감시 작전 과정에서 포착한 불법 환적 정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태평양 사령부는 당시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 계정에 선박 두 척이 파이프를 통해 불법 환적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 넉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위해 파견했던 구축함이 동중국해에서 유조선 두 척의 환적 추정 장면을 적발했다면서 관련 자료를 유엔의 담당 기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유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를 채택하고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북한의 밀수 활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미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등이 자국 초계기와 구축함 등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드 관련 공약과 관련해 코드에는 아직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절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윤 당선인과 협력이 심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점진적으로 정식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쿼드는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절차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윤 당선인의 쿼드 관련 공약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강력한 경제관계, 국민들의 친밀한 우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급망을 포함한 핵심 국제 도전들의 윤 당선인과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선거 기간 중에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쿼드 국가들과 사안별 협력은 모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윤 당선인은 정식 가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9일 치러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쿼드 4개국 정상 모두와 통화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 미국, 11일 일본, 16일 호주, 17일 인도 정상과 각각 통화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쿼드와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문가들도 한국이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앞서 VOA에 한국은 분명히 쿼드 회원국들과 더욱 관여해야 하며 그것은 꼭 가입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opportunities overlap with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values.
크로닌 석좌는 이런 기회는 한국의 국익과 가치와도 접점이 있으며 명시적으로 중국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으로부터 더욱 독립하고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continue to align itself with and actively voice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한국이 쿼드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이 쿼드 가입을 결정하든 안 하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계속해서 쿼드와 긴밀히 연대하고 관련 현안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18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한국 정부가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한 정책의 효용성에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다루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I think, of course, the U.S. government has been watching North Korea's activities closely.
당연히 미국 정부는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걸으면서 동시에 껌도 씹을 수 있는 것이죠.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모든 정보기관들은 북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위협을 매우 면밀히 지켜볼 뿐 아니라 대응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의 연합미사일 방어훈련,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더 큰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북한 도발에만 대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미국이 소극적이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이 상황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도발과 대응 조치의 순환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2010년과 2013년,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접근법을 통해 본 것들이죠.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yes, I think it's important to step back and not just consider this as a provocation.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사를 하나의 도발이나 단일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올해 들어 10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전략과 의도를 제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저는 김정은이 정치전과 협박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과 위협, 도발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얻으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도는 군사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전략과 결합돼 있습니다. 한반도 지배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외교에 시동을 걸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김정은에게 그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신호만을 줄 것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한국 언론들은 미한 동맹이 핵 폭격기를 동원한 블루 라이트닝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의미일까요?
Well, we've got to recover from the declining readiness due to COVID, due to the previous administration.
우리는 저하된 준비 태세를 되돌려놔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고 또 전임 행정부가 연합훈련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죠. 우리는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국제사회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공격을 선택할 경우 한국과 미국 연합전력이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 방어에 준비돼 있다는 점을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연합훈련을 어떤 신호를 보내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합훈련은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협상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군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북한의 동계 정례훈련이나 하계 군사훈련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보여주는 건 북한입니다.
엄 선임연구원님, 군사훈련과 관련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We do need a certain minimum level of training and readiness, but I think at what point
최소한의 훈련과 준비 태세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일지는 정책 기반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여름 미국은 괌에서 한반도로의 전략 폭격기 전개에 대해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긴장을 줄이고 더 나은 협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보다 강경한 접근법을 택하려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억제력과 준비태세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에는 블루라이트닝 훈련과 2018년 이전에 봤던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으로의 복귀가 포함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거나 우리의 억지태세를 실제로 강화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훈련과 준비태세를 개선시킬 것이고 추후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할 겁니다.
엄 선임 연구원님, 북한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이후 처음으로 핵실험장에서 건설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야당 보수 진영의 윤석열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한 시점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I think the inter-Korean dynamic will become more tense and more adversarial.
저는 남북한 간의 역학 관계가 더 긴박해지고 더 적대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모든 성명은 새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것은 이전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던 접근법과 유사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관여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에 맞춰 관여를 하려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들 정권의 조건에 맞춰 관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했을 때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그들만의 대응 방식을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억지력이었죠.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공식적인 남북 관여가 2017년까지 10년간 없었다는 점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 welcome the election of President Yoon because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is a better one.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환영합니다. 김 씨 정권의 본질과 목적, 전략에 대한 전제에서 미국과 한국이 더 나은 일치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 내부의 어떤 정책 문서도 비핵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는 매우 다른 전제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평화 의제는 김정은이 선의를 갖고 협상하길 원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며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했습니다. 잘못되고 틀린 전제였다고 봅니다.
엄선임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first, I want to go back to a couple points that Dave raised, which is, you know, that
먼저 2018년에 성공한 것이 없다고 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의 지적을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분명한 성공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분명한 모라토리엄이 있었습니다. 이건 국제안보에 있어 긍정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혜택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 발사를 안았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또 김정은을 직접 만남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협상에서 그들이 우선시하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그들이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자신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런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잠재적인 핵실험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좀 더 창의적이고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두 동맹이 먼저 일방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님은 이런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Tell you frankly that you know you are pushing concessions. You are pushing that.
솔직히 말해 엄 선임 연구원은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보를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하도록 권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우리가 바라는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 이론이나 윈윈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2018년 모라토리엄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냐고요? 그들은 계속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켜왔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건 마치 치부를 감추는 성공과 같습니다. 무기 실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건수와 탈취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가상화폐 분석회사가 미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밝혔습니다. 또 북한 연계 해커들이 탈취한 자금을 정교한 방식으로 세탁해 현금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분석회사인 채널리시스는 북한이 지난해 최소 7차례 가상화폐 해킹을 통해 모두 4억 달러어치의 디지털 자산을 탈취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인얼리시스의 공동 설립자인 조나단 레빈 최고 전략 책임자는 17일 미국 상원 은행 주택 도시위원회가 불법 금융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레빈 최고 전략 책임자는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활동이 2020년 4건에서 2021년 7건으로 늘었으며 탈취 규모로는 40%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연계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액은 2018년 5억 달러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2억 달러 선으로 줄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북한의 이런 공격은 주로 투자회사와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집중됐습니다. 북한 연계 해커는 피싱과 악성코드 등의 방식을 동원해 해당 기관의 가상화폐 지갑에 적분한 뒤 이들의 자산들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면 이를 은폐하고 현금화하기 위해 세심한 세탁 과정을 진행한다고 레빈 최고 전략 책임자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은 불법 가상화폐 자산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화폐를 잘게 쪼개어 다른 거래와 섞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믹서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활동의 행위자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라자루스 그룹인 것으로 분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라자루스 그룹은 2018년부터 해마다 약 2억 달러치가 넘는 막대한 가상화폐 자금을 탈취해 돈 세탁한다며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이를 통한 수익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을 통한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 활동은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사이버보안부서의 닐 자이링 기술국장은 지난 2월 민간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과도하게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무부의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체인얼리시스가 주최한 행사의 화상연설에서 북한의 행위자들이 금융기관과 미국 회사로부터 13억 달러 이상의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거나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6년째 그리고 북중 국경 봉쇄가 2년 넘게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기름값, 환율, 쌀값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들어 북한의 기름값과 환율 쌀값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3월 11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1kg에 12,200원으로 1월 초에 비해 60% 이상 올랐습니다. 또 버스나 트럭에 많이 사용되는 디젤유도 8,200원으로 1월 초에 비해 80% 이상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기름값이 오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기름을 전량 수입하는데 국제 유가가 오르니 자연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Clear that higher world oil prices would have an impact.
전문가들은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으로 석유를 들여와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연간 900만 배럴 정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하자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묶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석유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 감시를 피해 몰래 해상에서 석유를 구입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과 2020년 기간 매년 400만 배럴 이상의 기름을 반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석유 수입에 필요한 외화가 부족한 데다 국제 유가도 올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는 북한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재가 조금만 더 강화돼도 북한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거의 그런 임계선상에서 그럭저럭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 달러화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올 1월 14일 1달러에 4,750원이었던 환율은 3월 11일 6,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오른 것은 북중 화물 열차 재개에 따른 일종의 기대 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 프레스의 이시마로지로 대표입니다.
1월 17일 날 평안북도 신의주와 중국 단동 간의 철도 무역이 재개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저 중국이랑 무역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중국 위안화 아니면 나라라 이걸 바꾸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주들이 대규모로 사 모으고
특히 환율과 관련해 북한에서 달러화와 위안화를 많이 갖고 있는 돈주들은 당국에 불만이 많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0월을 기해 외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에 8,000원이었던 환율을 인위적으로 4,000에서 5,000원으로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달러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한국에 입국한 조충이 씨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쌀로 많이 계산하는데 1달러, 100달러 가지고 쌀 200kg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달러 가지고 쌀 100kg밖에 못 샀거든요. 환율이 8,000원 할 때 달러를 구비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내려가서 손해를 보는 건 당연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쌀값도 올랐습니다. 올 1월에 킬로그램에 4,800원이었던 쌀값은 3월 11일 5,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쌀값이 오르는 건 지난해 가을 수확한 쌀을 대부분 소비한 데다 춘공기가 다가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옥수수, 즉 강냉이 가격은 2,600원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옥수수 가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0년만 해도 옥수수는 킬로그램당 1,5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500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또다시 100원이 더 오른 겁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배급 제도가 붕괴되면서 돈이 없는 노동자들은 쌀 대신 값이 싼 옥수수를 주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돈이 없어 쌀 대신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다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뭐 어디 가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미 겨울을 이제 나고 봄이 되면 봄이 이제 시작되고 했으니까 아마 기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이제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북중 무역입니다.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이 북중 국경을 봉쇄하자 북한의 무역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무역은 3억 1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무역액에 비해 9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를 살리려면 북중 봉쇄를 풀어 중국에서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한 원부자재를 들여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문제와 관련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선 북한은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와 함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전 세계 두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없이 국경을 개방할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북중 국경을 개방하더라도 무역이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경을 개방해도 유엔 안보리 제재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또 외화난으로 인해 북한이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수입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당분간 북중 철도를 통해 제한적인 무역을 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하머스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2년 정도 막혀 있는 상태에서 뭐 일부 철도 무역이 재개되다 보니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게 되는데 쪽 내부에서 제한된 무역 규모로 진행을 하다 보니 북한 내부에서 이제 급한 것도 있지만 좀 힘 있는 쪽이 먼저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북한의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선이 바뀐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자력갱생으로 버티면서 미국의 제재를 푸는 것이 목표였다면 지금은 국제정세에 편승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는 쪽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동영승 사무총장입니다.
예전에는 풀어서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게 비중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미중 대결이 좀 격화되고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전선들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6년째 그리고 북중 국경 봉쇄가 2년 넘게 계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핵협상을 통해 경제 재건에 나설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념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낮 동안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에 함경 내륙, 눈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0도, 낮 10도, 양덕 아침 영하 3도, 낮 11도, 신의주 아침 영하 2도, 낮 10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5도, 낮 9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0도, 낮 12도, 개성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사리원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신계 아침 영하 2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도, 낮 9도, 장전 아침 1도, 낮 8도, 평강 아침 영하 4도, 낮 1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장진 아침 영하 9도, 낮 3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8도, 김책 아침 0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9도, 낮 6도, 김영권 아침 영하 10도, 낮 4도, 삼지연 아침 영하 17도, 낮 0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지만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 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1일 포위된 마리우폴 시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는 대가로 현지 병력의 무장을 해제하고 백색 깃발을 내걸라는 러시아군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날 러시아의 제안에 대한 응답 마감 시간인 새벽 5시가 지나기 전에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리나 베레시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현지 매체인 프라부다와의 인터뷰에서 항복이나 무장해제와 같은 대화는 있을 수 없다며 러시아 측에 이미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마리우폴 당국이 도적들의 편에 선다면 향후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러시아 국영매체인 리아 루보스티가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이 같은 제안에 앞서 약 400명의 민간인들이 대피소를 사용했던 학교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나토군의 평화유지 활동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일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토의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군 병력을 파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파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현재의 사태가 미국과의 긴장 구도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나토 동맹들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그동안 만약 나토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 나라를 지원하고 방어할 것 역시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는 나토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군의 우크라이나 파견은 없을 것이라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주 유럽 방문 일정에 폴란드가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어 폴란드를 방문해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6일 안지에 주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야기한 인도주의적 인권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방문에 앞서 2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132명이 탑승한 중국 동방항공 소속 보잉 737 국내선 여객기가 21일 추락했습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이날 오후 1시 15분쯤 남부 원난성 춘링을 출발해 관둥성 광저우로 향하던 동방항공 소속 MU5735 여객기가 광시장 격자지구 우저우 상공에서 통신이 두절된 뒤 추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 사상자나 실종자 명단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구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후 추락관리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중국관영 인민일보는 117명의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급파됐고 광시성 소방당국이 약 650명 규모의 구조대를 편성해 새 방향에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당 수량의 패트리엇 유격기를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0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관리는 이번 결정이 영내 우방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공습한 예멘 후티 반군을 규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의 교전은 지난 2015년 3월 이래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사우디 정부는 후티 반군의 공격에 맞설 유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거대 패권 갈등을 염두에 두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했던 미군의 패트리엇 기계를 철수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22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